세계복음화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주께서 폭발적인 은혜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 각각 다른 교단 배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100여 개국 이상에서 제자들이 찾아져서 그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 깊이는 너무나 무궁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매주 뭐 30분씩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핵심을 전달하되, 이게 계속 이 연결해서 지금 말씀들을, 복음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NIV나 여러 성경 버전을 보면 더 굿뉴스는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의로 내려져 있습니다. 실상 그것이 어떤 번역은 이렇다, 어떤 번역은 저렇다라고 해도 성경 전체를 미뤄 봤을 때 사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무언가를 믿게 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욱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으며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직분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예, 근 2000년 가까이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상이지만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해왔기 때문에 수천 년 이상 예언됐던 그 메시아는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했고, 그 엄청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범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겁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문제였던 근원,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배경에 범죄라고 볼 수 있고 그 배경에 또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시간 동안에는 인간의 근원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좀 드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뜻에 사실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직분인 메시아를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붙이셨을까요?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네. 아, 이게 아니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냐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주는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성물들에게도 이제 뭐 많은 물건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성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는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성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성별하신 분들이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기름 부었던 예들이 꽤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세 직분자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은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왕도 그리스도, 선지자도 그리스도, 제사장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각각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어떤 직분들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라고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거의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 낮은 말로 거의 도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양한 어떤 역사의 어떤 관점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역사의 어떤 역사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올바른 왕이 섰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말 그대로 소선지서, 대선지서 상관없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고 선지자들을 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에 대한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출애굽기 그 14장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가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아론을 통해서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모세오경은 제사장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냐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문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또 왕은 뭐냐면 왕은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의 왕,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류의 수많은 문제의 가장 근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 이거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인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시간들을 차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단의 얘기가 사실 창세기 3장 등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지구상에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큰 용 또는 옛뱀으로도 불립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은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이제 이 사단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영어 번역으로는 퍼펙트 모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모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구슬을 볼 때에 아마도 이제 보석을 이렇게 단장했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어떤 천사 중에도 꽤나 높은 주위의 천사였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구슬을 통해서 볼 때에 원래 맡은 역할이 소고와 비파, 즉 찬양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어떤 레벨 중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이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불의가 드러나는 일이 이제 표현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이 하늘의 전쟁을 약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온전히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면이나 지혜면이나 모든 부분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대단한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십억 개의 인구가 이미 당했습니다. 이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큰 용이고 예뱀입니다. 지혜가 충족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이게 불의를 나타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단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사단이 악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사단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퍼펙트 모델입니다. 지혜가 충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들고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충족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실제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실은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하거나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착각하거나 여튼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정말로 확신한다고 하면, 정말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든다고 할 때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목숨 걸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생명 이런 것들을 싹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예, 엄청나게 능력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악한 놈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치밀하게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 공격합니다. 네. 광명의 천사처럼 또 우는 사자처럼 다양한 형태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같은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를 계속, 간사한 속임수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계속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댄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 가장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용하고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돕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사실 사람 돕는다는 어떤 핑계를 이유로 하면서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와서 공격하게 합니다. 복음을 대체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생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걸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들을 그 일을 하면서도 실상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주의 일이겠거늘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계속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능력 많은 자, 그 강한 자, 그러면서 너무나 악한 자, 그러면서 세상의 임금과 그 세상의 신으로서 지금 있는 그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간사한 속임수를 계속 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지금도 계속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강한 자 사단은, 악한 자 사단은 또 많은 것들을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지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눈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자기에게 24시간 쉼 없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단에게 넘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디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범주에는 불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만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닙니다. 실상 교회 안에 있어도, 즉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순간 믿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든, 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처음부터 지혜가 충족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약 70억 가까이 산다고 할 때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70억이 먼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5개 대부분이 예, 지옥에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원 받았을까요? 10%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류, 지금까지 살다간 인류 중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90% 이상이 예, 영원한 지옥불에 꺼져 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단 입장에서는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낸 장본인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장난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완전히 부셔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만이 사단을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를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마귀를 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를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완전히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